출애굽 세대가 어느덧 세대 교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신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생활 가운데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친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세대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연단과 훈련이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광야 생활은 거의 믿음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웠고요. 또 불신에 가까웠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말 그대로 낙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 본문에서처럼 그 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다그 세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을 이은 후손들은 그들의 실패를 보고 자라면서 교훈을 받았고요. 또 발디딜 수 없었던 부모 세대들이 발디딜 수 없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누리는 특권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나의 실패가 다른 이들의 성공이 될수 있고 우리의 시행착오가 다른 이들의 승리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이제 제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은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이두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거침없는 행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지파가 요단의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계속 진행 중인 이 정복 전쟁에 자신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굳이 갈것 없이 이 땅이면 충분하다, 이 땅이 좋다, 굳이 앞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등한시하고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전형적인 기복주의의 형태로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지파에게 이제 모세가 과거 약속의 땅을 정탐하던 그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하고 원망과 불평하였던 그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느냐? 그 세대가 다 끊어졌다. 싸움을 중단하려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끊어졌다. 너희가 지금 내린 그 결정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이 광야에서 다 버려지고 말 것이다.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또 말씀대로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결국 모세가 두 지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그긴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싸움일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잠시 동안의 어떤 짧은 그런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달려가야 할 신자의 길이라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고난과 전쟁의 연속이라고 다가오십니까? 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삶 가운데 전쟁이 없다, 싸움이 그쳤다, 나는 별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에 계속 동참하라. 거룩한 싸움에 계속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모세의 권면을 듣고 싸움을 그치려던 두 지파가 결단을 합니다.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싸움을 위해 재무장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의 최전선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나가겠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최전선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는 그 순간까지 결단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내린 결정과는 달리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지파가 결단한 내용이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싸움에 동참하는 것을 서약한데 이 두 지파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울 테니까 자신들에게는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걸었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2장 맨 처음 1절에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축과 또 자신들의 아이들은 이 동편, 결국 다시 자신들이 다시 돌아올 이 동편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짓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한 후에 그제서야 우리가 싸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조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22절, 이 그 내용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알겠으니까 싸움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걸은 그 수많은 요구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싸우기만 한다면 죄 있다고 여기지 않겠으니까 싸움을 계속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경향, 태도, 나의 의지, 생각,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것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애초에 이 두 지파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그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그 수많은 가축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그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발동되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정욕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속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충분히 몸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그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라나 끊임없이 역류하라 그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조류에 역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분별하는 싸움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의 여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 이 모든 것과 싸우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이 편하고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되는 그 길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다 싸워서 하나님께서만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만 걸어가셨던 그 좁디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자전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까? 페달을 계속 밟고 굴러갈 때 그 자전거가 달려가게 되고 그 자전거가 그제서야 존재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페달을 밟는 것은 믿음으로 싸움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멈추는 순간 성도의 존재 가치는 하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계속할 때 성도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선한 싸움 끝에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럼 아직 기업을 얻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후에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단 동편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싸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기업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전장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무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엄청난 장벽 앞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믿음의 큰 싸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만약 이 두 지파도 싸움을 중단하였다면 모세의 말에 반역하고 싸움을 중단하였다면 하나님과 모세의 그 경고대로 1세대와 똑같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멸망받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업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결국 그 두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대로 그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굳이 이 새벽에 구하지 않아도 보고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분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단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싸움의 부르심대로 그 싸움을 매일 매 순간 잊지 않고 싸워나갈 때 허락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씀의 정신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끝까지 잘 싸운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습니다. 끝까지 이 싸움의 길을 달려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보장되지 않은 그리고 무모한 싸움을 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이 두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 무모하고 아무것도 없고 기약 없는 그런 싸움에 들어오라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싸움을 지속해 나갈 때 언제든지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어떻게 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서 돕기 위해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감당해야 할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때때로 쓰러지고 코피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복도 받고요, 믿음도 자라나고 근육도 붙고 승리의 캐리어도 우리가 쌓여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요,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 꽃길만 걷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오히려 이 한날 쉼없이 펼쳐질 전쟁을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이것이겠죠. 주님, 오늘도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될 텐데 전쟁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종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려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동참한 것이지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고 싸움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싸우고 계시는 분들 이 시간 계속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내가 무장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싸움을 멈춘 분들 계십니까? 주님, 죄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나의 끊임없는 이 정욕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가만히 안주하고 그대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며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틈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하는 이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약 없는 그런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이 한날도 하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